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먹고 마시고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아멘. 제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제가 주의 만찬에 딱 한 번 주의 만찬 있을 때 참석하지 못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0살 갓 넘었을 때 군대 생활했을 때 주일날 만찬 때 제가 만찬을 받지를 안 했어요. 왜 받지 안 했느냐? 심한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같은 내부말에 있는 저희 팀원들이 10명밖에 없었어요. 10명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막 갔다 와서 상간물 때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렇게 벌을 받고 교회 가지 않는 것을 다짐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다 포기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뭐라 하냐면은 기독교 환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미성교회 때 그때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근무병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다미성교에서 오늘 저녁에 휴거한다 그런다. 예, 지림의 주가 오신다 그런다. 너희들 오늘 이 내무반에 이 중대에 기독교 환자들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한번 잘 지켜봐라.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의 만찬 때 굉장히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과연 나는 저들밖에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가 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보이느니라 라고 하는 영어의 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몇 단어가 나오냐면 50단어가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단어 이상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구절은 또 뭐냐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도 선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적인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에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배반당하시던 그날, 그 저녁으로 우리의 시간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음과 몸된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억하는지 또 이 기억을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고 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 죄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에 매우 귀중한 단순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빵을 받을 때, 빵을 조리할 때, 포도즙을 만들 때 복잡한 레시피나 또 조리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빵과 잔을 만드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빵을 만들 때 빵 몇 그램을 넣고 무엇을 하고 했다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포도를 으깬 그 포도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단순한 가운데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모임들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도망가다가 동굴에서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기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화채설에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은 물론 그것을 가르치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단순함으로 빵을 떼고 이 포도즙을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거룩하며 엄숙하고 또 영광스러운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가,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약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을 끔찍한 죽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끔찍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 십자가형은 불법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시민사회에서 이 십자가형은 처형법이 없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매달아 죽이는 것은 고상한 사회에서 결코 언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저녁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저녁 형제 식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과 동물을 죽이는 독가스가 나오는 가스실이라든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체의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서 사형을 집행하는 전기 의자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보여주시냐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그리스군 것이로 돼. 네.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데 걸려 넘어질 때 언제 걸려 넘어집니까? 상대방이 어떤 줄을 놔가지고 사람을 일부러 걸려 넘어 줄을 통해서 놨을 때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네, 계단을 잘 내려가다가 급하게 내려가다가 헛디뎌서 한 계단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계단이 없을 때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그들에게 표적, 이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역사들을 그들은 봤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곳에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 대언자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이적들과 기적들이 많았었습니까? 유대 민족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힘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정복해서 그 정치적인 왕국,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길에 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눈에 앞에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한 제자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분께서 이스라엘 구속할 뿐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 구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권능과 엄청난 영광을 기대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십자가는 나약함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하고는 그 헬라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믿는 사람들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자 조롱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가 구원자면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지혜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도 이 과학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건 진실입니다. 한 분에게 나는 하나님보다 나는 과학을 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IQ가 170이었습니다. 제 IQ가 저는 잘 몰라요. 90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IQ. 네, 반절을 뚝 자르면은 85 되겠죠.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인슈타인이 바보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보다 낫고 하나님 볼 때는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인에 대해서 말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나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랄지라도 창성한 유대인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죽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의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존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유럽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지역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었던 지역이고 이 서신서를 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1년, 3년,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됐냐면은 3개월밖에 안 된 가태한한 갓난 아기 같은 교회였어요. 이 가태한한 아기 같은 교회가 어떤 일을 보여주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래야 한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1장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죠. 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아 우리가 평탄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2주 전에 블랙 컨슈머를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댓글 달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설치비 전액을 다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준비하는데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럴 때마다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딴 일 하고 싶어요. 나는 제대로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1년에 한 사람 꼭 만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 주님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주셨어요. 예.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우상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전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아내 가운데 섬기고 있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렸죠. 다 버렸죠.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버렸다고 하면서. 힘든 것 같아요. 슬픔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인미 형제님 일본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 휴거될 그 시간대로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민족이 또 종족이 전통적으로 모시고 있는 우상들은 그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삶을 전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리게 될 때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서 벗어난다는 생각만으로 그들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모와 숭어라는 것을 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건 실제 내용입니다. 사모와 최고 권력자인 그 추장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의 미신을 버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보냐면은 이 말리 에토아라는 그 추장은 그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숭어 있잖아요. 숭어를 먹지 않는 금단에 그런 이런 게 있었대요. 이 숭어가 뭐냐면은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숭어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숭어를 많이 보면은 예, 복이 들어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숭어를 잡아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어느 날 갑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숭어를 시식하는 날을 찾았어요. 회를 먹던가 구워먹던가 지져먹던가 예, 이런 날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그 친구들과 친척들이 바라보면서 아 이것을 먹으면 저 우리 친구가 우리 친척이 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숭어를 먹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진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입증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옛 종교가 그 능력을 상실했음을 힘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우상 숭배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힘의 대결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예, 우상의 마력이 깨지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우월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10절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냐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렇게 우리가 요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대조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분명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 또 듣는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는 것에 의해서도 복음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복음 전도에 이런 입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친숙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친숙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죄의 만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든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복음에 의해서 눈에 보이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신빙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책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잔을 위해서 김태영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